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온유한 심령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성령님, 우리 심령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성경 말씀에 입각한 바른 교회의 권징과 치리가 이루어져 신앙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참된 일치와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켈빈의 기독교 강요 81번째 시간, 교회의 권징에 관해서 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십수년 전에 유호성 장동건 주연의 4명의 고등학교 친구들에 관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친구라는 제목의 영화였는데요. 잔인한 장면이 참 많이 나와서 청소년 관람 불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불 영화로는 지금까지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흥행작입니다. 어떤 친구가 진짜 친구인가, 친구에 대해서 많이 이제 생각하게 해주는, 잠시라도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영화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영화 내용 중에 가장 제게는, 제 개인적으로는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상택이라고 하는 모범생 친구가 이제 자기와 이제 이렇게 이웃 학교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싸움이 벌어져서 그 가운데서 위기에 처했을 때 이제 조폭 아들이었죠. 준석이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를 이제 도와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살아남았는데 이제 그 문제로 인해서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나는 과정에서 이제 학교를 그만두게 되죠. 이제 그게 이제 너무 마음에 걸린 거예요. 이 친구가 자기 때문에 자기 친구가 학교를 못 다니게 됐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미안한 마음으로 밤에 이제 부모님이 주무실 때 부모님 이제 아파트 전세금을 이제 몰래 이제 훔쳐가지고 이제 준석이라는 친구를 밤에 찾아가서 서울로 함께 도망가자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되지요. 그때 그 친구 준석이가 그 상택이라는 자기 친구에게 했던 말이 이제 크게 이제 기억에 오래 남는 거예요. 상태가 와, 네가 돈 들고 가출해가 내한테 찾아오면 내가 와, 상태가 잘했다, 이제 우리 같이 건달해가 같이 인생 망가뜨리자, 그럴 줄 알았나, 그러면서 이제 설명해 주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에 집에 삼촌이라고 부르는 조폭 어른들이 이제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좋았었는데 중학교 시절에 한번 자기가 가출하고 돌아오니까 자신의 삼촌이라고 평소에 불렀던 그 어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주든지, 너 그러면 안 된다 말해주든지, 아니면 아예 흠신, 패죽이라도 했다면 자신이 그때 정신 차리고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면서 이제 아쉬워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너는 이런 짓 하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 다 같이 망한다. 그러니까 친구가 어떤 존재인지, 친구가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인지 좀 생각하게 해주는 영화였는데요. 그런데 질문은 그런 거예요. 왜 그 조폭 삼촌들이 한마디도 안 해줬는지 바른 얘기를. 사람들은 서로 듣기 싫어하는 소리는 되도록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해주느냐도 되게 중요하죠. 아무나 뭐 얘기한다고 해서 말 듣는 것도 아니고요. 또 말을 했다가 또 관계가 어색해질 수도 있고요. 특히 교회에서는 서로 불편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커요. 교회까지 와서 내가 누구에게 말 듣고 살겠나, 난 마음 편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 듣기에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제때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저희는 켈빈의 기독교 강요 내용으로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교회의 권세는 크게 세 가지, 교리권, 입법권, 재판권. 지난주에 우리 재판권 생각해봤잖아요. 근데 이 재판권에 바로 이어지는 켈빈의 기독교 강요가 교회의 권징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회의 권징은 교리를 바로 세우고 잘못을 시정해주고 바르게 실천하도록 돕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실천하도록 돕는 행위의 그 내용이 견책하고 면직하고 출교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요. 권징이라는 말만 들어도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렇죠? 아, 뭐 권징 이게 말 자체가 사실 좋은 어감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교회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최소 단위인 가정에서도 규율이 꼭 필요하죠.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또 이렇게 부부 간에 규율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 지켜야 될 예의가 있죠. 거리가 있고요. 꼭 그렇게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뭔가 그래도 적어도 어떤 기준에 어떤 규범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이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선 더더욱 사실은 규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켈빈은 기독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이 교회의 생명인 것과 같이 권징은 교회의 근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교회의 생명인 것처럼 교회의 근육은 권징이라고 얘기했어요. 권징을 폐지하거나 약화시키는 사람은 결국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든다고요. 켈빈은 교회의 권징은 교리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을 억제하거나 누그러뜨리는 고삐와도 같고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 무심한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워주는 박차와도 같고 때로 좀 심각하게 타락해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온유하고도 부드럽게 채찍질하여 돌이키게 하는 아버지의 채찍과도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권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징계받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버린 사람일 겁니다.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면은 희망은 없는 게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징계를 통해서 권징을 통해서 죄에서 떠나 회개하고 구원과 생명의 길을 얻었습니다. 권징을 두고 회개하면 다 살았어요. 그러나 권징을 듣고 듣기 싫어하고 안 듣고 외면하고 했던 사람들은 좀 더 어려운 길을 걷게 되지요. 크게 뭐 비유 들자면 다윗왕과 사울왕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울왕은 두 번의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 큰 실수일까라고 생각이 되기도 해요. 한 번은 적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서 번제드리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늦게 오시는 거예요. 하도 늦게 오시니까 자기가 선지자 대역을 하고 말았어요. 성경에는 그 많은 일인데 그냥 왕으로서 왕권위로서 그냥 월권을 해버린 겁니다. 그때 때마침 도착한 사무엘이 그 모습을 보고 사울왕을 책망하지요. 권징했던 겁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행한 일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의 권징에 따라 회개하지 않습니다. 뭐 이게 내가 지금 왕인데 네가 누군데 나한테 감히 권징을 해. 뭐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대수롭지 않게 들었어요. 그냥 넘겼습니다. 그 후에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에게 모두 이렇게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요. 그러나 사울왕은 자기 생각에 따라서 전쟁에서 이기고 빼앗은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또 남깁니다. 다시 사무엘 선지자의 권징이 이어지지요. 하나님께서는 뭐 제사드리는 것보다도 말씀 청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예? 회개하십시오. 다시 권징하지만 또 그런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겨요. 결국 주의 종의 권징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그 아들들과 함께 모두 목숨을 잃게 되고 나라는 다윗왕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요, 실수와 잘못은 누구나 다 저지릅니다. 이 세상에 한 번도 잘못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세상 살다 보면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는 순간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내 잘못에 대해서 주어지는 권징, 권면과 징계를 잘 받아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을 내가 지적받았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받았을 때 그때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기회는 계속 열려요. 그런데 그때 계속 고집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죠. 사실 부부간에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부부를 두신 건 너무 행복 이렇게 선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 잘 모르거든요. 자기는 자기 생각이 완벽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아내 말 들으면 이렇게 평화롭다는 거. 그 얘기가 아내 말 들으면 평화로운 게 아니라 아내는 나보다도 나를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내가 어떻게 본다면 나를 잘 살펴서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에요. 권징이라는 건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나 가장 소중한 사람이 해주는 얘기 잘 듣기만 해도 나는 대단히 훌륭한 인격으로 날마다 변화될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징은 꼭 필요한 거예요. 내 삶을 더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다윗 왕은 사울과 같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어요. 충성된 부하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것도 모자라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 이후로 진짜 흉악한 계교를 쓰게 되죠. 그래서 충성된 부하를 살해합니다. 천인공노할 죄를 저질렀어요. 사울왕의 잘못은 다윗에게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십계명에 따르면 간음죄, 살인죄 이 두 가지 죄목은요 그중 하나에만 걸려도 사형인 겁니다. 하나에만 걸려도 사형이에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다윗은 저질렀어요. 그때 그 앞에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지요. 그리고 신랄하게 다윗의 죄를 권징합니다. 네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 즉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집에 재앙이 말 것이요 내 아내들은 다 내 이웃에게 넘겨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무시무시하게 권징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사울왕하고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주어지는 권징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반발하지 않고 납작 엎드려서 권징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편 52편을 쓰지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청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참으로 온몸으로 통해 자복합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권징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했을 때 그는 놀랍게도 완전 사형이거든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간음죄, 살인죄로 인한 무서운 사망의 올무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와 같은 권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멸망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는 교회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거나 섬기지 않기 때문이거나 혹은 예배 찬양이 더욱 감동적이지 않은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모두가 얘기하듯이 현대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뭐 세속한 물질주의 이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핵심으로 들어가면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권징과 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조심성 없이 할 말 다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마음대로 행동하고 대부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주의종의 권면은 그냥 고통으로 듣지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내 기분, 내 감정, 내 욕심에 기초한 지극히 개인적, 세속적이고 세상 정치적인 판단 기준이 스며들어오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대신에 내가 내 인생을 산다는 내 주권이, 내 생각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위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서 통에 자복하는 사람보다는 지금은 설교도 비판하는 시대잖아요. 그냥 들어보고 내 마음에 맞으면 아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과연? 네. 우리는 다 참고거든요. 참고. 정말 스스로 훌륭해지셨어요. 다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통회자복이라는 건 없어요. 늘 남 탓하고 원망하고 그냥 내가 촛불을 들지 태극기를 들지 들기만 하면 자신은 스스로 정의로운 듯 착각해서 이유 없이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고 공격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죠. 그 안에서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그 개인적으로 공통적으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찬양이 부족하거나 뭐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찬양하고 싸우고 말씀 듣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런 게 부족해서가 아니죠. 진정한 이 시대의 위기는 이미 오래전에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리고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성경 말씀입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 소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요,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오늘 이것이 오늘날 진정한 현대교회의 위기입니다. 저는 그냥 이 시간을 빌어서 지나가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항상 준비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담임 목회자의 말씀보다도 인터넷상에 누구 목회자가 또 따로 있어? 제가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분. 교회만 몸만 여기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다른 분의 얘기를 듣고 다른 분의 얘기를 이 교회에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누구 스타 목사들이 있거든요. 인터넷상에서 교회 목회하면서 피땀 흘려서 기도하는 그 내용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말만 휘황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돌아서시라고요. 돌아서라고. 내 마음 기분 좋게 하는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항상 옳아요. 오늘날 현대교회의 진정한 위기입니다. 첫째는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서부터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않는, 그러니까 사랑과 연합이라는 미명하에 뭐 교회에서 사랑해야 되나 권증은커녕 서로 줄기차게 함께 만나고 거하며 서로 악영향을 지속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오늘날에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과거 어릴 때 우리는 늘 학교 가기 전에 부모님께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으세요. 집안에서는 어른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것을 덕목으로 알고 살았던. 그런데 그거는 사실 보니까 성경이기도 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수십 년 만에 너무 많은 것이 변해가나요? 담배 피지 말라는 어른의 권면에 이 중학생들이 나이 드신 분을 갖다 집단 폭행했다는 기사가 실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한때 그림자도 밟지 않았던 선생님은 이제 야단 한번 쳤다고 부모에게 멱살 잡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산토합처럼 침투해 들어오나요? 그래서 교회의 권증은 이제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 가운데 교회는 근육을 잃어버리고 한없이 무기력해졌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권징과 치리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와 장로의 역할은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성도님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집집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경계하고 권면하는 것이 임무였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주의 종들이 이 경계의 임무를 소홀히 하면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 핏값을 너희 머리에서 찾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밤낮 쉬지 않고 많은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 말하면서 자신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권면하고 권징하면서 다녔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피에 깨끗하다고. 교회 권징이 왜 필요한가요? 켈빈에 가면 그게 세 가지 꼭 필요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뭐 켈빈의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인데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이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권징이. 첫째는 이렇습니다. 더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존귀를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권징에는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구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잖아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음행과 악행과 동성애와 같은 끔찍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면 성경은 교회가 반드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말씀에 권징하라고요. 바울 사도는 사랑사랑하면서 아버지 아내를 취한 음행자를 용납했었던 고린도 교회를 책망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교인으로 받을 수 있냐. 무슨 교회가 그러면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다 멸하신다 모르냐. 그 사람을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계속 덧붙여서 설명한 말씀들이 중요한데요, 뭐 음행하는 자하고 뭐 동성애자와 같이 생활하지 못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세상에서 사는 건 어쩔 수가 없다는 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만나서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거기까지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중에서 교인으로서는 너희가 판단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교인으로서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누구든지 교회는 올 수 있는 곳이에요. 세리도 죄인도 뭐 이렇게 창기들도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인이 되는 건 성찬식에 참여하는 건 회개하고 삶과 인격의 변화를 예수 안에서 경험하고 거듭난 삶으로서 교인이 되는 것이지 교인을 다 받아 그거는 아니지요. 그거는 예. 무슨 어느 교단은 보니까 목회자도 뭐 동성애자 목회자 그거는 아니지요. 성경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 겁니다. 오늘날 이런 부분이 권징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거는 뭐 아니나 밖이나 다 똑같아졌어요. 우리는 현대교회 진정한 위기는 여기에 있다는 거.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 가지고 있는 표현이 separation이라는 거 아시죠? 구분된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여기 we stand here to glorify God's name. 그래서 우리는 여기 서 있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권징의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함부로 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의 영광, 오늘날 교회가 무슨 싸우는 데냐고 얘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을. 정말 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끼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권징하는 목적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도록. 그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선한 사람들까지도 악에 물들지 않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 적은 누룩이 온동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했어요.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라 얘기했던 겁니다. 팔이 범죄하면 이건 지체에 대한 얘기예요. 잘라버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어떻게 팔을 자르면 어떻게 눈을 뽑습니까? 그 무서운 일을 어떻게 명하실 수 있습니까?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온몸이 사는 게 중요하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썩은 사과 하나가 광주에 든 모든 사과를 다 썩게 할 수 있다는 거. 초기에만 요즘은요 암세포 다 났습니다. 암이라는 게 이제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조기에만 발견하기만 하면은 그 부분만 잘라내면 돼, 치료하면 돼요. 그냥 다 살아요. 예. 근데 그대로 놔두면, 방치하면 그 암세포가 퍼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다른 데로 전이 되면 때가 늦으면 온몸이 죽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사람이, 그러니까 교인이죠,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에 가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하고는 함께 먹지도 말라.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왜 세퍼레이션, 출교하라고 얘기하냐면 너 같이 영향받아서 너 다 죽어. 교회는 다 그래서 엉망진창 돼버릴 거야. 하나님의 무슨 세상에 비치고 소금 다 잃어버리게 될, 맛을 잃어버리게 될걸. 그러니까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고 친교하지도 말라.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강력하지요. 또한 성경은 쓸데없이 입을 벌려 한담하는 자를 사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두루 다니면서 한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같이 있지 말라고요. 이게 신기한 게 함께 있을 때 뭔가 안 좋은 얘기를 누가 하기 시작하면 그냥 도미노처럼 안 좋은 얘기가 번져나가기 시작해요. 사귀지 말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함께 자기도 모르게 어울려 다니다 보면 쓸데없이 멀쩡했던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 자리에 가까이 가지 마시고 함께 하지 마십시오. 늘 어디를 가든지요, 제가 이 얘기는 종종 하는데 오늘은 그냥 새겨서 들으시면 되는데 피치 모텔 사정 외에는 되도록이면 뒤에 앉거나 어둠 속에 앉아 계시지 마세요. 그거는 결국은 계속, 왜냐하면 사람은 본성이 약해요. 악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악해서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약하다고 사람은. 그래서 어둠에 있다 보면 자꾸 거기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수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밝은 낮으로, 그래서 낮에 거하라고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는,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감사와 칭찬보다는 모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희한하죠. 늘 불평할 유혹, 남을 비난할 유혹, 쓸데없이 험담할 유혹에 우리는 자꾸 빠지게 돼요. 그 사람이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환경이 그렇게 가요.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권징의 두 번째 이유는 선한 사람의 심령을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 있는 겁니다. 이게 권징의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그러나 제일 중요한 권징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그것은 권징을 받는 당사자가 자신의 부패한 모습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껴서 회개하고 돌이켜 고침받으러 가기 위한 겁니다. 권징은 누구를 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그걸 꼭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의 권징은 누구를 보여주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들어야 돼요. 사람 얘기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권징의 목적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우리를 벌주기,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구원의 날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뭘 누가, 나는 이 땅에 온 것이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니 누가 감히, 주님이 구원하겠다는 사람을 누가 벌을 줘가지고 멸망의 길에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시는 사람은 없어요. 권징의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느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와 나단 선지자를 사울왕과 다윗왕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은 저들을 모욕하기 위함이 아니죠. 앞에서 그저 왕을 왜 모욕을 줍니까? 권이 떨어지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왕이든지 뭐 대통령이든지 상관없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밑에서는 다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빈부귀천 남녀노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순종해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도록 만들기 위한 그 목적이 이 권징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권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 주거든요. 같이 한번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입니다. 상처받아서 분노한 마음으로 저주를 퍼붓듯이 하는 것은 권징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징은 늘 그렇듯이 자식이 회개하고 돌아와 고침받고 잘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저주받아 망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그런 경우는 그래서 없는 겁니다. 성경은 권쟁의 자세를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그리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최고의 징계라고 볼 수 있는 출교의 목적도 역시 살리기 위함입니다. 이거 계속 있으면은 이거 계속 영향을 안 좋은 영향이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떨어져서 근데 회개하면 무조건 받게 돼 있어요. 근데 회개치 않고 고집 부리고 자기 마이 웨이를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잠깐 떨어뜨려 놓는 게 이게 출교입니다. 그래서 잠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의 반열에 세우고자 함.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이렇게 교회에서 출교를 받았던 분들은 밖에 나가서 잠시 잠깐 그러니까 성찬에서 멀어져서 공동체에서 멀어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들어올 때는 교회 공동체 앞에서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기도해 줌으로써 상처식에 다시 기꺼이 받았던 겁니다. 이런 과정이 교회 역사에 있었어요. 오늘날은 그런 과정이 다 사라졌지요. 권징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권징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은밀한 죄와 공개적인 죄에 따라서 다릅니다. 몇 사람밖에 모르는 은밀한 죄인 경우에 있어서는 먼저 그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개인이 만나서 권면하고 그 개인이 만나서 권면한 얘기를 듣고 회개하면 조용히 정리합니다. 그런 것을 다 드러내서 쓸데없이 사람을 모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는 죄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짓게 되었을 때는 아는 사람이 가서 은밀하게 권면해서 1대1로 그래서 회개하면 조용히 정리합니다. 근데 1대1로 권면해서 해결이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하게 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때서야 온 교회가 나서서 권면하고 거부하면 출교로 징계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공개적인 죄들이 있습니다. 음행한 죄들, 이건 뭐 온 교인이 다 알아. 예, 저 사람은 음행했어요. 벌써 예, 뭐 성가대에서도 우리 교회 성가대 아니고 예,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 아시죠? 예, 교회에서 가끔씩. 그리고 간음자들, 그리고 도둑들, 강도들,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위증자들, 그런 부류에 속한 자들과 불손한 사람들, 가벼운 악행이지만 정당하게 훈계할 때 듣지 않냐고 오히려 그에게 훈계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조롱하는 사람들에서 교회가 치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겉으로 드러난 노골적인 죄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전체적인 죄에 대해서는 장로에서 막바로 그 사람을 소환해서 거기서 공적인 권위로 엄중히 권면함으로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굴복지 않고 그 악을 계속 고집할 때는 교회를 멸시하는 자로 여겨서 신자의 교제에서 제한하고 명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길이에요. 그대로. 사실 그런데 교회의 권증은 정말 되게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쉽지가 않은데 교회의 쉽지 않은 권증이 쉽지 않은 이유는 가장 큰 어려움이 여기 있습니다. 권증 아래로는 장로회와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온전히 서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술 마시면서 자식에게 술 마시지 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담배를 갖다 하루에 세 갑씩 피시면서 한 갑밖에 안 피는 아들에게 넣고 담배 끊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권징이 어려운 까닭은 이 부분이에요. 내가 권증할 만큼의 삶과 인격이 되어지는가 이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왜 교회의 위기가 있냐면 아니 교회 리더십이 권증할 만큼의 그런 자신감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진짜 문제는 그거의 예배가 아니라고요. 사실은 무슨 찬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요. 정말 그 교회 리더십과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그렇게 치열함을 가지고 죄는 죽기까지 싸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요. 교회의 위기는 거기에 있어요. 자기 눈에 들보를 가지고 남의 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온유한 심령으로 잘못된 사람을 바로잡고 각각 자기도 살피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권증이 이렇게 쉽지 않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권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무조건 사랑이라고 하면서 현저하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해친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마치 암세포가 번져가듯이 조만간 교회는 아무 의미 없는 공동체가 되고 말 겁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조만간 무기력해지고 그냥 사망이죠, 사망. 그렇다고 해서 또 무절제하게 마구잡이로 권징을 또 남발해도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교회 무서워서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이 경우는 맨날 말씀으로 치리한다고 얘기하면 누가 다니겠냐, 그 교회를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게 하자니 이게 하지 말 이게 권징의 어려움이라는 게 사실은. 그래서 성 어거스틴의 말씀을 좀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권징에 대해서 그 권징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긍휼로 교정하고 교정할 수 없는 것은 인내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랑으로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라. 이것이 좀 애매모호한데요. 이게 성 어거스틴의 권징에 대한 그냥 설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권징이에요. 그걸로 교회가 지켜지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 많이 모이는 게 한 개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살아야죠. 그래야 세상에서 빛이 될 거 아니겠어요?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고 그게 목적 아닙니까? 그게 예배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거 아니에요? 전혀 영광을 받지를 못하는데 그게 무슨 신앙회의가 무슨 미닝을 갖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은 이건 타협의 무슨 주제가 아닌 겁니다. 근데 이 교회의 거룩함은 뜻밖에도 권징을 통해서 세워져요. 권징을 통해서 세워지는 이유가 있어요. 권징을 생각하면 권징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십이 권징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리더십이 경건해지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요, 우리 아들을 좀 혼내보려고 하니까 와 이게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자신이 없어져. 나를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얘를 지금 혼내려고 하는데 나는 혼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돌이켜보니까 그 아들이 내가 그 아이 나이 때보다도 훨씬 더 훌륭해?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무슨 몽둥이 매를 어떻게 들겠냔 말이에요. 그냥 He is more righteous than I. 나보다도 더 경건합니다 하나님. 저만 하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도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누군가 권징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 주제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 리더십은 항상 이것을 가지고 실험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봐야 돼. 자기를. 그리고 그런 권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입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담배 피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음행하지 말라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형제 사이에 미워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기 마음속에서 미움을 없애야 되고 잘못된 생각을 없애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자기 모습을 비춰가면서 교회 어른으로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권징이 필요하더라고요. 권징을 생각하는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외식하고 악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을 권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징은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자기를 돌아보게 합니다. 교회의 리더십을 더욱 건강하게 세워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이 몸 담고 있는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교회 어른들이 권징할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되게 해달라고. 권징이 역사하는 교회가 좀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말이 이 세상에. 우리는 어른들의 말을 쉽게 들어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태도가 또 옳은 건 아니잖아요. 절대로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게 막가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부모를 우습게 생각하면 내 자식이 나를 과연 존경할까요? 나는 그렇게 떳떳한가요? 나는 그렇게 온전한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운 바른 세상은 이게 공경하면서 사는 거 맞잖아요. 그 길이, 그 길을 왜 포기하냐고요?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교회를 아비라고 볼 수 있는 당회 장로님들, 목사님이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내 신앙도 그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겠어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이 교회는 권증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어른들의 말을 따끔하게 알아듣고 싫은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정말 거기서 통해 자복하고 바른 길을 그렇게 모두가 본을 보이면서 따라가는 주님의 몸 된 교회, 거룩한 주님의 몸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권증의 목적이요,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과 평화를 위하며, 진정한 하나됨과 평화입니다. 이게 음행으로 하나 돼서는 안 되죠.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 돼서, 험담으로 하나 돼서는 안 되죠. 묘하죠. 서로가 누군가를 욕하면 이상하게 둘이서 짝이 잘 맞는다는 거. 빌라도와 헤롯이 그렇게 서로가 사이가 나빴는데 예수님 죽이는 일에 딱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목적도 잘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가 왜 하는가. 남 얘기 잘하는 사람은 돌아서면 그대 얘기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시라고요. 그 태도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얘기하는, 같이 어울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교회의 진정한 하나됨을 위해서 권정은 필요해요. 공동체는. 또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회개케 하는 것이, 살리는 것이 권정의 목적임을 이해한다면 조심스럽게 온유한 심정으로 바른 권정을 할 수 있게 돼서 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 동산교회 성경 말씀에 따라서 권증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십시오. 권증이 사라지면 무법천지 세상처럼, 또한 근육이 사라진 몸처럼 교회는 혼란스러워지고 무기력해집니다. 현대교회 진정한 위기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현대교회 진정한 위기입니다. 권증이 사라졌어요. 늘 성경에 입각한 바른 권증을 행할 수 있도록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훌륭한 아빠가 되세요. 훌륭한 엄마가 되시고, 그리고 훌륭한 영적인 부모가 되시고, 사람을 많이 남기십시오. 서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는 형제라면 친구라는 영화에 나오는 준석이처럼, 야 우리가 함께 서울로 가자, 부모에게 훔쳐왔다, 돈 많지 않냐 말이지, 전세돈인데, 그런 친구에게 우리 그렇게 같이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서로 때로 듣기에 거북하지만 바른 소리를 반드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그 사람을 위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헛된 소리로 시간 낭비할 게 아니다, 우리 같이 교회 기도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해야죠. 교회 기도하러 가자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역대하 7장 14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그 소리를 듣고 이 땅을 고치고 너희를 고치리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파괴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살리기 위함이잖아요. 그렇다면 살리는 길을 가야죠. 살리는 길을. 회개하자. 우리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같이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자.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에게는 새벽 기도해도 밤 기도해도 되고, 그리고 철야 기도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 길을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길을.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형제라면, 진짜 서로에게 친구라면 때로는 거북하지만 바른 소리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부모든 훔쳐서 서울에 가자는 말 들어주면 서로 죽고 죽이는 비참한 신세로 함께 망할 수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 뭐라고 말을 따끔하게 해주는, 아예 패죽이라도 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증은 바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시기 위해 교회의 권증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증이 제대로 시행돼야 됩니다. 늘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 유혹과 사망 권세에 서로를 붙잡아, 서로 사망 권세에서부터 우리 서로 서로를 붙잡아 구원하는, 그렇게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권징을 통해서 거룩함이 살아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세상에 빛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소금이 돼요. 서로가 다 두려워하는 가운데 리더십도 조심하기 시작할 겁니다. 점점점점.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나갈 때 그때 진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권징과 치리가 제대로 이루어져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동상 공동체가 하늘아버지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거룩한 주님의 몸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몸을 강건하게 세우기 위해 권징을 교회의 권세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권세를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며 온유한 심령으로 잘못된 사람들을 바로잡아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함을 잃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명 온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